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조각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31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는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 화, 멸망 이런 것에 관해서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녀자들, 여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자들에게만 이런 화가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잘난 척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여 반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랬는데 이제 일부 예배도 했으니까 2부 예배 또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주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래요. 주어가 여성형이 있는가 하면 여성형 단수형이 있는가 하면 남성형으로 복수형이 있어요. 이것을 교차하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 먼저 단어는 대상을 1차적으로 부녀자들에 대해서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안일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이 우리 9절 말씀에 있어서 그 단어를 썼어요.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9절 끝에 가면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인들은 또 하나의 그룹의 사람이고 딸들은 또 다른 그룹의 사람이고가 아니라 같은 여인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이사야서에서 앞에 부분에서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23장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이사야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24절인데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지금 24절만 놓고 이야기를 했지만 3장 16절부터 3장 26절까지 그 한 부분에서는 그 전체 문단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온의 딸들이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고 뭐 호화스럽게 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날이 되면 즉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되면 너희들 몸에 비싼 향수 칙칙거리고 많이 뿌렸지. 그런데 그때가 되면 향수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가 향수를 대신하게 될 거다. 허리띠를 매는데 블링블링한 거, 아주 비싼 거 다이아몬드 박히고 금덩어리로 있는 그런 허리띠를 매고 사치스럽게 살던 시온의 딸들아 그날이 되면 노끈으로 묶고 있을 거야 라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반복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지자가, 즉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 끝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면 일어나 라고 하는 말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좀 일어나 봐.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들, 안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여자들한테 내 말 좀 제발 좀 똑바로 들으라고 하면서 각성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안일한 여인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 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아, 웃기네. 우리 절대로 안 망해. 라면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안일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염려 없는 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즈문 성경, 제가 가끔씩 세즈문 성경 이야기하죠. 최유원 박사님이 번역한 세즈문 성경에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신만만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염려 없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만만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신만만하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모습으로 썼어요.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했는가 하면, 아, 우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마치 자녀가 엄마 도움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두 살, 세 살 된 아이가 칼 들고 망치 들고 설치면 그거 가만히 두겠냐고요. 엄마 도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아빠 도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 심각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 나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태평하게 살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신만만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선을 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경계하면서 선을 쫙 거주셨어요. 이거 절대로 넘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개를 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번영신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은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하죠. 대박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역시 이런 말을 해야 이렇게 반응이 더 잘 와요. 편안한 말 하니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째려보고 계시다가 대박나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편안하게 살고 대박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나 하나님 없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대박 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선 넘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편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대박이 나야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 자녀가 갑자기 잘 되고 뭐 이런다면 이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만만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때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9절 중간에 내 목소리를 들어라, 끝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신 좀 차려.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겠다고 그냥 침대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요. 그러면은 그냥 이불을 확 벗겨내고 그냥 흔들어 깨우고 심하면 얼굴에다가 물을 뿌리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잠에서 깨야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왜요?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아니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말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영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마음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유다의 이 여인들은 지금도 좋다. 지금 최고다. 어떻게 하면 사치스럽게, 어떻게 하면 호화스럽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정신 팔려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너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취해서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깨우는 이사야의 답답한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백성들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의 즉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10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흔들어 깨울까? 엄마가 자녀들한테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가야 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깨우는 거잖아요. 이유 없는데 자녀들 깨우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냥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이유 없는데도 깨우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깨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니네 멸망할 거야. 이제 다 됐다니까.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게 13절 14절에 가면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궁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니까 빨리 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1년 남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이게 몇 년이냐 뭐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ESV 성경도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A little more than a year. 1년보다 조금 더 많이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달력을 펴놓고 몇 날 며칠이 될까 이거를 계산하는 그 날짜가 아니고요. 얼마 안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조만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급하다고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기는 가는데 그러면 그래 너무 피곤하면 좀 더 자고 1교시 끝나고 가 그러는 부모 있어요? 애가 아프지도 않은데 엄마 나 집에서 점심 먹고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조금 더 자다가 점심 먹고 학교 가다 그러는 부모 계세요? 절대로 없잖아요. 지금 가야 돼. 안 가면 늦어. 지각이야. 그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1년 남짓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은 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떨게 될 것이다. 당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당황하지 않는데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당황하게 된대요. 얼마 안 있어서 당황하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거 시간이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떨지 않는 이유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 망할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안 떠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망한다고? 라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흔들거리겠죠. 어느 성도가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어요. 저의 아내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냥 제 아내 얘기를 할게요.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두 분 다 암을 세 가지씩 갖고 병치를 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있으셨지만 장인어른께서도 유방암이셨어요. 남자가 유방암이셨어요. 자, 아빠와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유방암이 생길 확률은 엄청나게 크죠. 몇 년 전에 좀 지났던 얘기예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내 손에 뭔가가 잡혔어요. 그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아, 괜찮아요. 이거는 암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언제까지? 확인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뭐 찍어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메모그램도 해보고 메모그램으로 안 돼가지고 울트라사운드 하고 다 찍었어요. 그러면 찍기 전까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둘은 그래도 목사 부부니까 담대한 척하고 아 올게 왔나 보다. 우리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만약에 이게 진짜 암이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남편으로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떨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암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할렐루야. 암이 아니었어요. 자, 이 여인네들이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1년 남짓하게 지나가게 되면 당황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가짜 확신.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라고 했던 이 확신이 무너지게 되니까 떨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근원이 흔들거리고 무너지니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전에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확신이 무너지니까 두려워하게 됐고 전에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확신이 무너지면서 당황하게 되고 전에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에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되면 황폐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애도하라, mourn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애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를 허리에 들 동일지어다 라고 해요. 허리에 배로 허리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는 거예요. 모은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떤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당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남성 복수 명령형이 나오고 여성 단수 명령형이 나오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의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은 셔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고 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식은땀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땀구멍 땀구멍마다 물이 나오고 마치 피가 역류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전율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 옷을 벗어서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일까? 몸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배옷을 입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게 다 나라가 망하거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슬퍼하고 회개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또 몸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쓸데없었던 것을 벗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애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 단어를 썼지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더 깊이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애도하라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요. 다 끄집어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요. 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 그래도 쓸만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밀당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놓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단어밖에 안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사도랜다. 다윗왕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내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나의 영을 걷어가는 거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영을, 그러니까 영을 걷어가지 마,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져 있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것까지 끄집어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떨며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답답하니까 자기 가슴 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스럽고 자기 잘못한 게 많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잖아요. 그런데 가슴을 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좋은 밭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고, 이런 뜻이에요.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 말이 맞는 거죠. 거의 죽음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슴이라고 하는 말은 옛 주석가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결실이 풍부한 그런 밭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좋은 밭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죠. 좋은 밭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많이 내는 밭이에요. 소산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가슴을 친다. 이 포도나무는 기쁨을 공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밭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산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든지 기근이 들어서든지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는 건 왜 그래요? 더 이상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포도가 열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1년 남짓 지나서.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돈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황폐한 실학의 성읍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여러분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성읍 모든 집에 나리니,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무슨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실학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바른 기쁨이 아니라 그냥 윤리적으로 난장판 치는 거예요. 타락하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쁨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요. 자기 집도 기뻐하는 집이래요. 집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집이니까 기뻐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과 그런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찔레와 가시, 가시와 찔레 때문이라고 그래요. 모든 땅을 뒤엎는 가시와 찔레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곳에 찔레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가시가 막 올라오는, 그 어떻게 살아요? 그 결국에는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두 개만 좀 기억을 합시다. 제가 웬만해서는 히브리어 단어 이야기를 안 하는데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마라는 단어예요. 아마마예요. 그런데 메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쉐마마예요. 비슷하네. 아마마, 쉐마마.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이사야가 실제로 이 본문에서 써요. 제가 없는 말을 갖다가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써요. 왜 이런 말을 쓰겠어요? 제발 좀 잘 좀 들으라고. 어떻게 해서든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아마마, 쉐마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 너희들이 지금 살아왔던 예루살렘, 너희들이 살아왔던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면 풍성한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마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이 되었어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쉐마마가 된 거예요. 아마마로 살아야 되는데 쉐마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는 이미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1장 7절이에요. 너희 땅은 황폐하겠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풍성했던 땅이잖아요. 풍성한 결실을 맺었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13절에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13절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이렇게 했나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제 얼굴 보면 대답을 못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에.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니까 이 땅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의 땅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에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실 때에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엉덩이를 때려 가시면서 야단을 칠지라도 내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이처럼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세요. 그 성읍은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이다.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들을 때는 여러분 성경 반드시 펴고 계셔야 돼요. 14절에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갑자기 궁전이 나왔어요. 13절에서는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The City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14절에 궁전, The Pala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 갑자기 궁전이라는 말을 썼을까?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궁전을 이야기를 할 때는 왕이 사는 곳이죠.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죠. 나라를 상징하죠. 그 궁전이 폐함바된다라는 얘기는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인구가 많았던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인구가 적어지고 적막하게 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은 갔지만 이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저는 성경 번역을 우리 한글 번역이 기왕이면 히브리어로 할 거면 둘 다 히브리어로 하지 왜 히브리어와 한글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벨과 망대예요. 오벨은 히브리어고요. 망대는 한글이에요. 아, 기왕에 히브리어로 할 거면 오벨과 바한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한글로 쓴다면 언덕과 망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 오벨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에요. 언덕을 이야기하고 망대는 워치타워 그러니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보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해요.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구렬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렬이라고 하는 말은 소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사는 소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나귀가 즐기는 곳이 되고 양떼의 초장이 되리라. 그 망대에 들나귀가 왔다 갔다 왔다 야생 나귀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고 그 언덕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밭을 그러니까 농사를 했던 그곳인데 거기는 양떼들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독일의 학자가 드렉슬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발음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식 발음이에요. 이분이 기가 막히게 대조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앞에 자막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궁전들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구렬이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소통하고 고함치는 생활이 거기에 있었다. 일상적인 생활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 적막함이 있다. 완전히 대조를 지금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마이십니까? 쉐마마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의 물결에 찌들어져서 사치와 쾌락에 찌들려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겉으로는 멋있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은 피폐해져 있는 적막함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찰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쉐마마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 벗어던지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던지고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토해내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아마마의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